인간이 있는 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죠. 모든 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동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살아가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똑같은 성격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복음 중심적으로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복음이 단순히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부싸움 하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기르는 법,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적어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가?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두 거물이 붙었어요. 바울하고 베드로가 뭐 붙었다고 보기, 근데 이 스캔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파만파 나가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해석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죠.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스캔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스테반이 죽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죠. 그러니까 큰 도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굉장히 국제적이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굉장히 국제적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하고 구브로 사람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는 워낙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그 이방인이 다수인 교회입니다.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사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한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자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왔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조사관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나바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역사하셨고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필요를 바나바가 느끼고 교회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목회는 아니겠지만 어떤 목회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죠. 계속 성장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지? 10년 전에 회심을 했는데 보니까 멀지 않은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얻었죠. 이건 사실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조롱이었을 거라고 보죠. 저것들, 그리스도 믿는 것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중에는 영예로운 칭호가 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생긴 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나바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한 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 시작돼요? 이 교회에서 시작되거든요.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회심을 하는 그 가족이 다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전형적인 유대인의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의식, 정결규례,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혈통적인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똑같이 봤으니까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머물러서 며칠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식사는 아무나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식사의 규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심지어 베드로의 신학적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베드로가 생각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바뀐 사건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식사 규정의 이 문제는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너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며. 당장 따지고 든 게 그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너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며.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비난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누구하고 먹었느냐예요. 죄인들과 창기들과 밥 먹었다며. 세리와 밥 먹었다며.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하면 누구와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긴장 관계가 초대교회에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야 구약 배경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율법도 몰라요. 율법이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좀 있었어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 이러던 차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고 일종의 그리고 바울을 불러와서 도와줘 같이 사역하자 그리고 이제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죠. 이 세 사람은 신학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랬어요. 함께 먹다가 이 시제는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 시제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상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는 나름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근데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진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은 보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고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거기 동일하는데 야고보를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같이 먹다가 늘상 먹던 대로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데요, 저분들. 그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밥그릇을 들고. 들고 갔는지 젓가락만 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의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 본부에서 왔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판단을 받겠는데? 그리고는 베드로가 또 옮기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슬그머니 또 자리를 피하는 거죠. 베드로 쪽으로. 심지어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여기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안디옥 스캔들의 사건의 진상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여기 13절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라고 얘기하죠.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외식을 했고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을 따라했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한 욕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식하는 사람 또는 위선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였었나 하면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얼굴에 탈을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 그게 바로 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김형익인데 나는 김태호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념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이거를 접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걸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여기 왜 그렇게 했는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말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12절에 바울이 설명을 하나 하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 베드로가? 베드로 정도 되는 분이 뭐가 두려웠을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위치가 좀 흔들릴까봐, 혹은 어떤 괜한 빌미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이 싫어서 뭔지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었고요. 이것은 교회를 1등 시민과 2등 시민, 1등 시민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요. 2등 시민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요.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오셨다면 우리의 이제 실험이랄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뭐 바울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봤어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조차 피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태도일까요?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이 밥 먹던 분들이 아니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회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나바까지 갔어요. 담임 목사까지. 내가 뭔데 거기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도 밥 먹다가 밥 먹는 그 같이 앞에 앉아서 밥 먹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그저 겸연적인 웃음으로 미안함을 살짝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고 밖으로 들고 옮기면 그게 화평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참아주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바나바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례파들도 아니 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굳이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두둑 욕먹거든요. 바울 성질 정말 보통 성질 아니었겠다. 이게 성질과 기질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많은 교인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 그저 소란을 피지 않고 조용히 그냥 덮고 갈 수 있으면 덮고 가고 조용히 가는 게 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아유, 내가 뭐라고 이걸 가지고 판단은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뭔데, 내 양심에 바르게, 내 양심을 따라서 행동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하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찜찜한 것이죠, 이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선택과 그때 자신의 그 회피하는 선택과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아, 그때 페드로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는 갖다 쳐 바나바만 안 갔어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죠. 왜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도 아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뒷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인 회피가 가지는 가장 반복음적인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서 자신의 행동은 틀렸는데 그 행동을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틀렸어 그러면 되는데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뒷말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마귀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는 사람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원치 않게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뒷담화가 많을수록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칼빈의 말을 빌려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정죄하신 것을 옹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해석하고 싶은 거죠. 아이 바울 좀 성질 좀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칼빈이 그런 해석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 정죄하셨다고 성령께서. 누구를? 베드로를, 바나바를. 외식하는 사람들.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 불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살짝 일어나가지고 내가 직접 가기는 좀 그렇고 누굴 시켜가지고 베드로 좀 잠깐 뒤쪽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지금 보잤냐고. 이거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다음부터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다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조용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들었어요. 혹은 바나바까지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조용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 이게 죄를 덮어줘야지. 죄를 이렇게 막 드러내면 어떡해.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건을 생각하고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이 구절을 썼을까? 그거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성향이나 기질이 공격적이다 하는 것과 복음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되게 회피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선택을 취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죠. 모든 자 앞에서. 이게 독자들을 당혹해 하는 부분이 이건데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이런 방식은. 기껏 우리가 조금 용기를 낸다 하면 베드로를 뒤로 불러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겠죠. 너무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이 선호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결책에 가지는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결국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갖고 아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 이랬다며 베드로한테.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팩트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고 왜곡되어 있는 진실들이 막 흩어져서 사람마다 자기 해석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도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공적인 대면을 했죠. 공적으로 대면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정말. 근데 누구도 이런 상황을 즐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바울,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 베드로, 바나바 다 신학적으로 문제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다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외식을 한 거죠. 이 외식하는 행동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되었어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있구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 하는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행동을 더 정당화시켜줬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행동 지침을 만들어준 셈이죠. 그러나 바울이 피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선택했다기보다는 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피하지 않았던 것은 세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당혹해 하는 것이죠. 식사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바울의 방식을 조금만 더 살펴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바울의 방식이었다고 저는 믿는데,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여야 돼요. 근데 바울이 피스메이커처럼 행동했나요? 바울은 판을 깼잖아요. 주님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이런 것입니까? 이 안에는 문제가 수두룩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서로 그냥 아주 뭐 날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 평화는 진짜 평화죠.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린 그저 그냥 인상 쓰는 곳에 가서 그냥 막 웃으면서 개그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이 뭔가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죠. 거짓 평화 속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살아가는 곳에 들어가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행동한 방식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그는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두 사람,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쓰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들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협력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어. 지난번에 걔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잖아. 걔 데리고 가면 똑같을 거야.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이게 바나바의 성향이에요. 어떤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정말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희한해요. 제가 머리가 나쁜데 대학교 때 읽었어요. 어떤 책을.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그때 그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지만 그들은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영어로 to agree to disagree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 아 이거 갖다 붙이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각각,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또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보여준 이게 복음을, 갈등을 해결하는 복음적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통찰이 있는 말인데, agree to disagree.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복음의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 이후에 다시 마가 요한을 불러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는 다툼은 안 돼.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 우리의 성향을 따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닌데, 아이 그냥 빈말이라도 그냥 일단 해두고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처세술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화평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하여라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해도 말합니다. 왜? 부모니까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장사하는 사람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겠죠. 그래야 물건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물건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당신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내가 해도 되겠어? 진짜 참 나니까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건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미울 때는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짜를 말하는 건 어려워요. 사랑 안에서 진짜를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 사랑 안에서 진짜를 말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했을까?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쓸 때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흐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 처음부터 1장 8절에서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괜찮나요? 베드로는 지금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참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안디옥 스캔들이 생각이 난 거죠. 이 말을 내가 해주는 것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공적으로 책망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함부로 아 모든 것은 공적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 아니죠. 이 경우는 공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공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많은 사람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아마 분열이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찬은 두 성찬으로 나뉘어져야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복음이 오해를 받았겠죠. 아타나시우스가 초대교회 때 4세기에 모든 교회가 삼위일체 이단인 아리우스와 그 팔을 감싸고 돌 때 아타나시우스가 주교직을 5번이나 박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리우스를 공개적으로 정죄했던 그의 용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가 공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감사한 것이죠. 바울이 한 일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펴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요, 뒤에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참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도 뒷담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변해갑니다. 아, 이렇게. 당장은 평화를 깨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에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용기는 건방지지 않은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건방지지 않은 겸손함으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기회를 바울이 놓쳤었더라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더라고. 가는 데마다 베드로 욕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그랬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이지.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기도합시다.